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살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살게 하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홍해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찾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말하는 믿음의 근간,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불편해하고 불평할 수 있으나 그 불평과 불편의 뿌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해해서 내가 만든 우상의 모습에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른 신앙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성도도 사람인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불편해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뜻대로 행하는 길로 나아가기 마련이죠. 아니 내가 가기 싫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로 가야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면 가는 게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그 뿌리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상에 있다면 결국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그냥 있다고 해도 그 예배도 드리고 있다고 해도 그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책망하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이 더 이상 원치 않는 그런 기독교라는 종교에 심취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런 위기를 통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 믿음의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 사랑의 관계, 인격적 관계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 어려움의 순간에 이제 교육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을 우상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시지만 나를 대하실 때는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또 함께 그래서 동행하는 동행자로 대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 이걸 잘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깨닫는 교육을 하시는데 그 교육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뭐 단지 개훈련하듯이 무슨 복종훈련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갔다 와. 그럼 나갔다 오면 무슨 말 잘 들으면 조그만 그 간식 같은 거 하나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인격과 인격, 그러니까 서로 이 온전한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인격적 믿음의 관계 훈련, 참된 인간 인격적 관계 훈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게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게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상대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당연히 그 믿음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힘으로 나오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지금 이 사건을 볼 때 여기 마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규정을 주시는 거였어요. 약속. 약속대로 함께 살아가는 그 이 약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앞으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계속 알게 되겠지만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다시 말해서 율례와 규례와 같은 법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법치인 거예요. 법치. 그래서 오늘날 이 모든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가 각각 헌법을 가지고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 국가를 세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인간답게 살려면 그 통치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나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나라에도 다 누구나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긴 이 법도가 있으면 분명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지켜야 될 분명한 같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리더가 되든, 하물며 리더가 없다고 해도 그 공동체는 이어져 갈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법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면 그게 뭐 대통령이 없고 뭐가 없고 다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가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어떤 통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점점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물이 없어서 고생했더니 마라. 이 마라에서 이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들을 점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어떤 온전한 믿음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관계 훈련을 해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 일단 뭐 문제가 된 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뭐 이런 걸 가지고 교육하겠다 해서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고 입히지 않아도 다 먹고 살고 입고 입혀 사는 게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 지금 책임지시는 그 결과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바로 이런 거에 근거한 거죠. 공중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누가 기르고 먹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분명히 먼저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세요? 지켜야 할 규정,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훈련을 해가시는 거죠. 정확히 마라에서 어떤 법도와 율례를 말씀하셨는지는 몰라요.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셨다고는 나오는데 뭐라고는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유월절 사건에서도 무교절을 시켜라 뭐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것과 같이.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 이제 정확하게 드러난 데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우리 살펴가겠지만 시내산 약속.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계명, 하나님의 법치의 그 핵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의 모든 것, 그러니까 사회 근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은 잘 보면 그래요. 이거예요. 약속, 법이에요. 법.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온 세계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약속을 통한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는 파괴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것, 그러니까 법이 없고 약속이 없고 법도와 규례가 없는 것은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훈련을 합니까? 비록 가족이라는 조그만 이 공동체인데도 거기서 뭘 훈련해 가냐면 약속을 지키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서 사회적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아이는 자라가면서 한 가족 안에서 약속을 배우고 지켜가는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평안한 가정으로 안정을 누리며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온전한 인격 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뭐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교 더 나아가 사회까지 나갔을 때도 그들이 정말 진정한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핵심이 되는 그 원리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걸 배워주는 거예요. 나를 절제하고 내가 희생하고 지켜갈 수 있는 그 약속 지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서든 서로가 신뢰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 내가 희생하는 것 같으나 누군가도 희생을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지켜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라는 놀라운 열매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이 함께한 약속을 이제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 사람과 사회의 삶에서 이제 마치 땜에 금이 가는 것 같은 현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누군가 아까 희생을 얘기했는데 내가 욕심을 부리면 누군가는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돼요. 그럼 그게 공평하지 않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내 고집대로 살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뭐 법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삶의 태도는 모든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멸망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소홀히 여기면서 늘 10분, 20분 늦는 버릇이 든 그런 사람들 있죠.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당장 뭐 친구 관계가 깨지고 무슨 그런 관계가 당장 깨지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미 그런 이 태도로 인해서 관계에 금이 간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어기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신뢰를 잃게 되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도 왜 쟤는 나한테 뭐 이렇게 말하냐,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상대를 향한 어떤 적극적인 마음으로의 배려가 없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나빠서 그럴 수 있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고통을 감수하며 살고 있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도 대충 살아왔던 거죠. 쉽게 말하면 거머리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약속을 지키고 바르게 교육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나마 살다 왔던 것도 결국에 어느 선이 넘어가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지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천국의 삶인 거고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과 욕망과 생각대로 사는 게 결국 지옥인 거죠. 지옥은 전부 그런 곳이 될 거예요.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약속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는 그런 관계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뭐 원하고 원하지 않고 아니야. 또 안 지키니까 너 저리 가! 이게 아니고 안 지키면은 그는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약속한 길로 가시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딴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이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일까지 하셨어요. 그 이상 더 뭘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나오는 방법밖에 우리의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뭐 그 길의 끝은 그래서 지옥이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와 약속을 정해주시면서 이제 그 이 관계 훈련을 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도 직접 먼저 함께 지켜 가셔요. 그래서 서로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 서로 신뢰받는 관계를 나는 안 하고 너는 지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 약속 앞에 주도자가 되시고 그 행하시는 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믿음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성도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억지로 뒤에서 총칼을 들이대고 너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 아니면 죽어 이렇게 협박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게 억지로 이 규칙을 억지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아니면 벌 주고 죽인다 이렇게 협박해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들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거기에 뿌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관계 훈련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 훈련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 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가 서로 함께 이렇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떤 복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지 이거 안 지키면 죽인다 협박하려고 이런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신뢰의 삶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창조주로서 당신이 만든 이 세계니까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당신이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창조주로서 법도와 계명과 약속을 주셔서 정말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인격적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규정, 규칙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관계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배우고 성장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고 말했잖아요. 이게 교회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삶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를 가도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진다. 무질서의 완전히 강도의 집단이 된다고요. 자 그리고 이런 약속을 통한 통치는 뭐 이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거지만 인격적 존재와만 가능한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지만 약속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뭐예요? 동물이죠. 동물하고는 약속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영특한 동물이 있다고 해도 뭐 그 동물과 야 내일 어디 시티 거기서 만나서 밥 먹자 그런다고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동물들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어 창조한 그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만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격적 존재들을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서로 믿고 약속을 지키며 이렇게 사는 신뢰를 교육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인간인 우리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법도와 윤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온 지구를 맡기셨죠. 이 동물과 모든 이 식물을 사랑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그들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관계로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녀의 사랑을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결과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규정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가는 실력은 비록 형편은 없지만 끝까지 그래도 믿어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서로 인격적인 성장의 관계, 성숙한 관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로 가게 해주시는 거죠. 또한 법도와 윤리를 주시는 이유는 한 공동체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요. 함께 지킬 수 있는 이 약속들이 있음으로 해서 더불어 다투지 않게 되고 질서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말하는 거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법과 질서를 지켜가는 국민의식. 후진국일수록 그런 법질서를 지켜가는 의식이 약하죠. 공권력이 무시되고 불법을 행하고 법을 위배하고도 뭐 돈과 뇌물로 다 북한이라는 사회를 보세요. 그것은 마치 무슨 대단한 나라같이 선전을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회가 다 뇌물로 통하는 사회예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불법이 횡행한 사회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회가 큰 문제가 되는 거고 독재국가가 되는 거고 거기서 수많은 인권이 짓밟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은 어때요? 누가 보건 보지 않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거. 물론 그 안에서 합법적으로 무질서를 저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뭘로 잡을 수 있어요? 법과 질서로밖에 못 잡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의식 속에 서로 질서와 약속을 지키는 이 기본적인 삶의 태도들이 있어야 그게 선진국이고 그게 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성도들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가는 하나님 나라 선진 국민으로서의 의식을 갖는다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예의식, 그 이집트에 살면서 박혀 있었던 그 노예의식을 주인의식, 후진국을 선진국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규정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그리고 각자 스스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두가 함께 그 약속을 지켜가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노예의식이 뭡니까? 개인의 주도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때려야 돼요. 강제적으로 뭘 시켜야만 움직이는 그런 게 노예의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그 노예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노예의식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이제 이 땅, 자신의 나라에서 바른 주권을 지켜가며 인권을 보장받으며 그 이 나라를 지켜가는 당사자 주인이 돼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함께 잘 살 수 있는 국민의식, 법을 지켜가는 그런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인격적 존재로 부르신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기독교의 노예, 뭐 종교의 노예, 뭐 하나님의 노예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과 그 인격적 존재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런 도를 따라서 함께 지켜가고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그 구별된 삶이거든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로 부름을 받아서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격적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종교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슨 최고의 신으로 축켜 세우면서 그 비위를 맞춰서 그 와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종교의 노예가 돼서 신의 비위를 맞추고 아양을 떨어야 복을 받고 뭐 신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저주받고 보복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 살아가는 거? 이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미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릇된, 이런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탄이 자꾸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자꾸 그런 두려운 존재로 막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게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뭐 성도들이 좀 바르게 읽으면 이거 끝장이 나는데 바르게 읽지만 않으면 들고 다니든 집에 뭐 수십 권씩 쌓아두든 상관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하게 하고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 누구든 분명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은 어떤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약속과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한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인격적 관계 가운데 그 부르심에 초대받은 자들이 행복과 감사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 서로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는 이 약속이라는 이 법이라는 기반 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순수하고 착한지 모르지만 약속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 인간만이 약속의 소중함을 알고 그 약속을 자발적으로 지키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이 세상의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정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격적 존재로 대해주시기에 약속과 규례와 윤례를 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종교적 틀로 만들어 하나님을 그냥 우상처럼 대하고 스스로 사탄의 노예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보면서도 스스로 오해하여 종교적 굴레,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이 이 성경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신 이 열방 속에서 노예의식으로 살지 않고 참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 속에서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스스로 지켜가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 잊지 않고 누가 보지 않아도 그렇게 믿음으로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